성구영신 겸 이렇게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유에서 식탁까지. 저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이라는 뜻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의미죠. 거룩한 탄생. 보통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라는 말, Christ라는 이 표현을 자꾸 지우려고 해요. 그래서 2019년에 미국의 한 대법원 판사는 방송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다가 비난받고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라 들어보셨나요? 브루나이라고. 동남아 보르네오섬 북쪽 해안에 있는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국가의 정식 명칭이 브루나이 다루살람이라고 하는데 다루살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평화의 처소예요. 성탄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또 함께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브루나이 다루살람 평화의 처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라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우리 찬양했던 이 같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 감옥행위예요. 공개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에요. 평화의 처소 다루살람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나라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성탄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 거대한 신비 어떻게 베들레헴의 궁유에서 오늘 함께 참석하게 될 성찬의 식탁으로 이어졌는지 제가 네 개의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성찬 예식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탄이라는 사건은 크리스마스 사건은 만물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만들어진 세계, 피조물의 세계에 진입하신, 들어오신 사건이다. 이 성탄을 이해하려면 베들레헴 이전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세요. 베들레헴의 베이비가 태어났을 때 그분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밝을까? 태양 엄청나게 밝죠. 여기 1평방미터 이렇게 이쪽으로 1m, 이쪽으로 1m 이게 1평방미터잖아요. 이 1평방미터 안에 양초 1억 5천만 개를 한 곳에 켠 것 같은 밝기. 여기에 양초 몇 개가 놓일까요? 한 500개 정도 놓이면 가득 차겠죠. 근데 500개 정도가 아니라 1억 5천만 개를 켠 것 같은 그 밝기가 태양의 밝기예요. 2015년에 발견된 한 초신성, 슈퍼노바라고 그러죠. 이 초신성에는 이런 태양에, 태양도 엄청나게 밝은 단위의 별인데 이 태양의 밝기보다 5,700억 배로 밝은 초신성이 관측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정도의 밝기를 가진 이 슈퍼노바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세요. 유다 땅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남자다.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7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2000년 전에 이사야 시대로 봐서는 700년 후에 한 남자가 유대 땅에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베이비에게 이런 타이틀, 명칭, 직임, 어떤 영광,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TLV라고요. Today's Living Bible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TLV 영어는 이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These will be his royal titles. These will be his royal titles. 우리 성경은 기묘자 그랬는데 이게 맞거든요. Wonderful. 또는 어떤 번역에는 won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놀라운 존재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ounselor, 모사. 어떤 전략에 대한 어떤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존재, 모사. 우리 성경 모사라고 되어 있지만 counselor, the mighty God. 이 베이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베이비가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Everlasting Father라는 말을 붙였을까? 한참 제가 네덜란드에서 신학하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합니다.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Everlasting Father, 마지막으로 Prince of Peace. 아까 브루나이의 명칭이 브루나이 다루살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평강을 가지고 계신,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 왕,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경험하는 성탄의 무게입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에 대한 성경의 어떤 기록이나 교회에서 성탄 선거 하잖아요. 그게 펼쳐질 때 우리가 아 귀엽다, 귀여운 아기 또는 뭐 세계 4대 성인 스카모니, 마호메트, 그다음 뭐 공자인가요? 거기에 예수님 네 번째 예수님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진짜 오해예요. 이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참새의 깃털 세부 조직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 인생을 대충 만들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크리스마스 사건은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와 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말을 걸고 우리가 알아먹고 교통하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께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영화 벅스 라이프 혹시 보셨나요? 그 애니메이션. 인간과 개미가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은 개미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큰 대사건인 거예요. 인간의 신발을 본다는 것은. 우리는 뭐 먹고 마시고 있던 어떤 주스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흘리면 조금만 남아있는 그 주스 소량의 물이지만은 이 개미한테는 거대한 홍수 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터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인간이 개미를 이해시키고, 위험을 경고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피해! 큰일 나!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람이 인간이 개미가 되어서 그들의 언어로 말하면 됩니다. 이 성탄은 신적인 존재께서,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입으신, 무엇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eternal, 영원하신, immortal, 불멸의, invisible,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 사건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이 거하심이라는 헬라어는 텐트 또는 장막을 쳤다라는 뜻이거든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단한 삶 바로 옆자리에 텐트를 치고 함께 비를 맞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배고픔이라든지 잠자지 못할 때 피곤을 느낀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었어요. 함께 인간이 되어서 비를 맞으시는 신적 존재.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싸움, 내가 경험하는 문제와 고통을 주님께서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미 내 삶의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갈등 속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계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베들레헴의 궁유의 모습을 드러내신 아기로, 남자아이로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나세요. 거룩한 탄생은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계속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죽기 위해서요. 33년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명절,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그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너무 싫었어요. 백성들의 필요와 백성들의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정복하면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너무 증오합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붙잡아 왔던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뭔가 이단화와 같은 어떤 형태로 그들의 입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죽여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죽음 자체가 승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바로 정확한 그 시간에 죽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이 유월절이 되기 이틀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데 이 유월절 기간 중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들이 전략을 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가운데 아들이 죽으시도록 승리해 놓으셨어요. 왜 예수님을 유월절 가운데 주기는 그 실행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다시 말해서 이틀 뒤에는 자기들이 이제 작전을 짤 때 이틀 뒤에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 죽이지 말자. 이 유월절 기간이 한 8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틀 전이니까 열흘 뒤에 유월절 다 끝나면 그때 죽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요. 마치 한국의 추석 인구 이동하는 것처럼 몇 배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죠. 주로 치유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귀신이 쫓겨나감으로써 자유케 되거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으로 이렇게 많이 대거 유월절 기간 중에 참여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 그럼 폭동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을 죽이면은 반드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이 지도자급 유력한 인사들에게 폭동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누리고 있던 특권의 차질이 있다. 그러니 곤란하다. 다른 날 택해서 죽이자. 절대로 유월절은 안 된대. 하나님은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도록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명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날 반드시 그날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이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나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유월절 당일에 바로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따라 왜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이 성탄의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뒤에 드리워진 십자가의 그림자도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시작입니다. 탄생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아니할 때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학습된 무엇으로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증거인 십자가를 잠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네 번째, 성탄은 성찬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성찬은 하늘 시민권을 확인하는 식탁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들 때 주님의 사랑 대신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안고 성찬의 식탁 가운데서 아, 나의 신분이 이런 사람이지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뭐 별 볼 일 없이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만 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무언가가 약속된 존귀한 신분이지 이것을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 세계에 이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습을 드러내시고 33년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입고 땅 위를 거니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유월절 바로 그날 금요일 죽으셨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여기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이미 일어났습니다. 과거. 그리고 때가 되면 미래에 하늘에서 울리는 큰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에요. 영원한 열망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영혼을 갈망하는 이 내재에 있는 열망, 영혼을 보낼 영원한 집에 대한 본능적 갈망, 이것이 미래에 성취될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 뭔가가 될 것을 소망해요. 미래. 이 목표 지침이죠. 삶의 방향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무수한 생각들이 일어나요. 왜? 우리는 지금 현재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현재를 지나서 소망인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강해요. 우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고 십자라고 가신 바로 엄청난 우리와 관련된 중요한 과거. 그리고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영광스러운 미래. 오늘 성찬을 거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소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 시민권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중국적자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속한 어떤 이들은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여기에서 영주권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 있겠죠. 한국 국적.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시민권자인데 키위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우 시민권자로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십시오. 네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과거 이 사건을,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미래 그것을 전하는 것이니라. 이 전한다라고 할 때 전도 뭐 이런 의미보다도 declare, 선포하는 것이니라, 고백하는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행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서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두 분 성찬이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곧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23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아 그래요? 현자매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저분이 착한 분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과 잔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선물을 주신 거죠. 그에 대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잠시 짧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선물에 대한 우리의 작은 응답이에요. 베들레헴의 낮은 곳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땅을 거니셨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이 오늘 이 떡과 잔에 담겨있다. 이렇게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위대한 선물을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떡을 한 손에 가지고 잔을 한 손에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함께 다 같이 들면서 한 4, 5분 정도 묵상하거나 기도할 거예요. 그때 이 표현을 하십시오. 위대한 선물을 내가 수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영원한 지배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자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큰 소리와 함께 우리의 비천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 우리의 영혼이 이 본능적으로 그리워하는 그 집으로 나아갈 것을. 오늘 이 성찬은 이 영혼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그런 예행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고단하잖아요. 힘들고 수많은 잡념과 유혹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실 때까지 이 잔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자, 이 잔에 포도즙이에요. 포도주로 하자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포도즙으로 대체했고요. 빵, 원래는 누룩이 없는 빵인데 그 형식을 다 거칠 수 없어서 그냥 빵이에요, 빵. 그게 무슨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을 실어서 참여하게 될 때 저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유가요. 아니 무슨 빵쪽 하나가 먹었다고 해서 치유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진리를 고백하고 하고 돌을 통해서 소리 지르게 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수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갑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 지침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힘까지 부여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 위원들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받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으셔서 잠시 기다려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면서 정말 천천히 생각하면서 먼저 떡을 여러분 입에 넣으셔서 이렇게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이후에도 고백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경배를 들으십시오. 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우리와 똑같은 눈물을 흘리시고 똑같은 먼지를 밟으며 33년을 사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지금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고귀한 피 오늘 이 잔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우리 마음의 빈자리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거룩한 식탁을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무수한 생각과 고난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새 힘을 얻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목표의 지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